혁명에 관한 책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베링턴 무어의 독재와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원 이 책을 오늘은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책은 오래된 책이지만 그래도 고전적 텍스트이기 때문에 그 고전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오늘날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이론을 담고 있는 책은 아니지만 그 기회를 만들어서 연재를 꼼꼼하게 읽는 연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스크립트에 제가 적어두었듯이 이 책을 번역한 진덕기 교수가 이 책의 의의를 한마디로 이렇게 적어두었어요. 여기다가 적어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회과학의 현실 연구에 역사학의 비교사적 시각과 사회학의 계급구조적 분석을 접합시켜 또 다른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렇게 얘기했네. 이게 무슨 말인가? 사회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현실을 연구하죠. 그런데 그걸 연구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냥 정적으로 과거에는 어떻고 지금은 어떻고 하는 역사적인 연원을 쭉 따져서 연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사회학은 조금 역사적인 측면들을 결여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사회학 연구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학이라고 하는 것은 공시적으로 그러니까 통시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시켜놓고 특정한 시점을 고정시켜놓고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지금 현재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사태를 온전하게 또는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역사학의 역사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학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역사사회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렇게 학문들이 서로 접합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역사학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현재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사회 현상들 그것이 기원이 어떻게 되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런 모습으로 되었는가 그것을 연구하다 보면 이제 역사사회학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것인가? 우리 사회,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인가? 이와 유사한 사태는 없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비교 사회학이라고 하는 것이 되죠. 다른 거다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사태들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데 그 비교 사회학이 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그것이 역사적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되었는가? 이렇게 따져보면은 이제 역사학의 비교사적 시각이 사회과학의 현실 연구에 도입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회학의 현실 연구를 역사학의 비교사적 시각을 도입할 것인가 할 때 사회학을 연구할 때는 여러 가지 현상이 있잖아요. 문화현상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는 베링턴 무어는 계급구조적 분석을 방법으로 사용했다. 그런 얘기죠. 그게 바로 사회과학의 현실연구에 역사학의 비교사적 시각과 사회학의 계급구조적 분석을 접합시켰다. 그 표현이 됩니다. 엄밀하게 보면은 이 베링턴 무어의 독재와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원 이 책은 혁명에 관한 책은 아닙니다. 지금 얘기된 것처럼 역사학의 비교사적 시각과 사회학의 계급구조적 분석을 결합시킨 책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혁명을 갖다가 비교해서 연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제가 이제 혁명에 관한 책들에서 소개를 하느냐? 소개하는 까닭은 먼저 이 베링턴 무어의 이 책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회가 근대사회인데 이 근대사회가 산업혁명 이전의 근대사회 이전 근대 세계 이전, 이 산업혁명 이전의 세계에서 지금 근대 세계로 이르는 어떤 경로가 있지 않겠어요? 이 책에서는 이게 통로라고 번역을 했는데 통로라고 그러면 왠지 그 물길이 오가는 것 뭐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어서 저는 경로라는 말이 더 통로는 그 과정이 그냥 이렇게 뭐 그 형식적으로 하나 정해져 있고 그걸 훅 지나가기만 하는 것처럼 여겨지기가 쉬운데 경로라는 말을 쓰면은 꼭 하나하나 밟아오는 그 계기들을 생각할 수 있어서 경로라는 말을 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튼 뭐 경로가 됐든 통로가 되었든 산업혁명 산업화 이전에 산업혁명이 아니라 산업화 이전의 세계에서 이 근대 세계로 전환하는 이 과정 이 과정에서 어떤 경로를 거쳐서 어떤 경로를 거쳐서 이렇게 근대 세계에 우리가 도달하였는가 이게 사실은 19세기와 20세기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가장 집중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되는 주제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베링턴 무어는 이제 네 개의 통로를 네 개의 경로를 크게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 경로에서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게 이제 이 베링턴 무어의 태제죠. 명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혁명에 관한 책이 되는 거예요. 혁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뭐 테더 스코치풀처럼 러시아 혁명, 프랑스 혁명 이런 걸 비교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산업화 이전의 시대에서 이 세계에서 근대 세계로 이행한 그런 경로가 있는데 그런 나라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각각의 나라에 어떤 경로를 거쳐서 그 나라가 근대 세계로 이행해냈는가 그걸 살펴보는 가운데 몇몇 나라들에서는 혁명이라고 불릴 만한 사태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것을 밝혀 보이는 거죠. 그게 이제 첫째 경로가 자본주의와 의회 민주주의를 결합시킨 경로. 그것이 바로 뭐냐? 영국의 경우에는 청교도 혁명,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에는 프랑스 혁명, 그리고 미국의 남북전쟁. 이것을 베링턴 무어는 묶어서 부르주아 혁명 노선이다. 이렇게 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도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베링턴 무어는 그 미국의 남북전쟁을 그렇게 부르죠. 미국의 남북전쟁을 최후의 자본주의 혁명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자본주의 혁명으로서의 미국의 남북전쟁. 우리는 남북전쟁이라고만 말하는데 남북전쟁을 자본주의 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거죠. 조금 단순하게 유형화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영국의 청교도 혁명을 부르주아 혁명이라고 보고 또 프랑스 혁명도 부르주아 혁명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미국의 남북전쟁은 최후의 자본주의 혁명이라고 본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베링턴 무어에서는 혁명이 중심이 아니라 근대 세계로 가는 경로에서 혁명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혁명론에 대한 혁명에 관한 연구가 되기도 하죠. 이 첫째 경로는 자본주의와 민주정이 결합된 것이다. 그 다음에 둘째 경로는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자본주의적인 것인데 큰 혁명적 격동 없이 반동적인 정치 형태를 거쳐서 파시즘에서 절정을 이룬 이게 바로 이제 독일과 일본의 경우입니다. 이 책에서는 베링턴 무어는 독일은 이상하게 분석을 하지 않고 독일은 좀 사실 별도의 책을 하나 써야 될 정도로 독일 파시즘, 나치즘은 다른 거기 때문에 그 일본을 거론을 합니다. 이게 위로부터의 혁명이다. 이렇게 말하죠. 사실 혁명이라고 하는 말은 아래로부터 혁명을 정말 진짜 혁명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베링턴 무어가 이 책을 쓰던 이 당시가 66년에 이게 이제 초판이 나온 이 베링턴 무어의 책이 나왔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혁명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그 아래로부터 혁명 그런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되죠. 그래서 영국과 미국, 프랑스와 미국이 이제 한 덩어리, 그 다음에 이제 독일과 일본이 한 덩어리인데 이 책에서 베링턴 보는 일본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이게 위로부터의 혁명, 위로부터의 혁명이라고 해서 다룹니다. 그러면 요 경우에는 반동적 자본주의, 민주주의는 없고, 그 첫 번째가 영국, 프랑스, 미국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결합이고, 두 번째는 민주주의는 없는 반동적 자본주의 유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저기죠.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입니다. 근데 이제 이 책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지금 저기죠. 제1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혁명적 기원이고, 그다음에 제2부의 5장이 아시아의 파시즘 일본, 이렇게 돼 있어요. 요 부분이고요. 근데 제4장이 그 청조의 쇠퇴와 중국 공산주의의 발생이에요. 이게 이제 세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 세 번째 유형은 뭐냐면 공산주의 경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업화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것이 아니라 산업화와 공산주의가 결합된 경우죠. 그리고 이거는 중국 공산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분석을 합니다. 물론 러시아의 얘기가 나오지 않는 건 아니에요. 러시아의 얘기가 나오지는 않는 거 아니에요. 근데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농업의 상업화 정도가 미미했고, 그래서 거센 농민 반란에 직면했던 나라들인데, 여기서는 이제 혁명적 엘리트들이 국가 권력을 장악했다. 그렇게 봅니다. 특히 청조의 쇠퇴와 중국 공산주의 발생, 이 부분이 이제 2부 4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독재와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독재라고 하는 것은 그 파시즘도 독재니까 일본, 그 다음에 러시아, 중국 이런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특이하게, 제가 보기엔 특이해요. 인도를 이제 제4의 유형으로 거론을 하고 있는데, 제4의 일반 유형으로 거론하고 있는 게 인도입니다. 이 나라는 부르주아 혁명도, 위로부터의 보수적인 혁명도, 그리고 공산주의 혁명도 경험하지 않고 근대 세계로 들어섰다. 저는 사실 이 책을 예전에 읽을 때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다시 들여다봐도 인도의 경우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경로가 네 개가 있는데, 하나가 부르주아 자본주의하고 민주주의 결합한 경로, 지금 단순화되어 있죠. 영국, 프랑스, 미국.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파시즘으로 귀결된 반동적 자본주의 유형이 있다. 이건 민주주의 아니고 독일과 일본인데, 이 책에서는 특히 일본을 중심으로 많이 다룬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은 독재와 그 산업화가 결합한 그런 경우죠. 그게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베링턴 무어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반동과 혁명의 이미지, 뭐 이렇게 에필로그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근대 산업 사회로 변화해 가는 것,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역사에서 피할 수 없는 길이다 이거죠. 그런데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경로를 따라갈 때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가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들이 치르고 치러야 할 대가를, 최소한의 것, 즉 인간적 비용, 휴먼 코스트죠. 이제 인간적 비용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인간의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가장 적절한데 그 인간의 비용이 가장 적은 방식이 뭐냐? 그 방식이 뭐냐? 바로 서구의 대의제 민주주의다. 그런 것들이 인간의 희생이 가장 적은 방식이 아닌가. 이게 이제 베링턴 무어가 제시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66년에 이렇게 나왔을 때는 요게 이제 68혁명 뭐 그 무렵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때만 해도 그 소비에트 체제에 대한 그 혐오감이라든가요? 그런 건 별로 없었을 때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무어의 이 책이 나옴으로써 상당한 정도의 그 대가를 많이 치러야 되는 시기다. 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어느 정도 부정적인 평가도 등장하였던 그런 시기라고 할 그런 것들도 있다고 할 수 있죠. 우선 이 책이 고전으로 이런저런 이제 논의들을 싹 살펴본 다음에 이 책이 왜 이렇게 고전적인 것으로 자리를 잡았느냐.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학의 비교사적 시각이 사회학 현실 연구에 도입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면서도 사회학 본령의 그 계급 구조 분석 이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이 무렵에만 해도 영국, 프랑스, 미국 그다음에 중국, 아시아의 파시즘 그다음에 위로부터 혁명과 파시즘 이런 것들을 정치학적인 논의들인데 사회학과 결합하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비교 연구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오늘날에도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 이게 등장했을 무렵에는 이 책이 이제 출간되었을 무렵에는 굉장한 연구 성과였겠죠. 이 책을 다시 꼼꼼하게 읽어본다 하면은 나중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꼼꼼하게 읽어본다는 것은 이 책이 만들어 놓은 것을 뭐 성과를 보고 아 이게 굉장히 훌륭해 이거 외워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 위해서 가기보다는 우리가 공부를 하나 할 때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한국 사회 현실 이런 걸 공부할 때 어떤 정도로 생각의 범위를 넓혀야 되고 무엇을 참조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의 시각은 항상 유연한 시각을 가지면서도 뚜렷하게 사태를 이해하려면 과연 어떤 방법론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가 그런 방법론에 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이 책이 고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오늘 베링턴 무어의 책 소개해드렸고 내일은 프랑스 혁명에 관해서 최근에 나온 책하고 그다음에 버나드 베일린의 미국 혁명의 이데올로기적 기원 그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